예,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다 봤고요. 8절부터 13절까지 집사님들의 자격 요건에 위해서 배울 텐데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부터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아멘. 계속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의 자격 요건을 먼저 말씀하시고 집사님들의 자격 요건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와 같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세요. Likewise, in the same way. 그러니까 같은 자격 요건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같다고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집사님들은 또 반복해서 더 얘기를 또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보면 앞서 말씀하셨던 장로의 자격 요건이 집사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또한 8절부터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방금 읽은 9절에서 알려주시는 집사의 자격 요건도 앞서 말씀하신 장로의 자격 요건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시는 거죠. 같은 말 같지만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뭐 장로나 집사의 자격 요건이 같아요. 그래서 집사가 더 못하고 뭐 장로는 더 많아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집사님들은 조금 더 덧붙이는 말씀도 있고 그렇다고 자격 요건을 더 많이 요구하시는 것보다는 그 집사의 사역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아내에 대한 말씀도 함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자격 요건들은 사실 다 예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이 자격 요건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직분의 그 은사들은 다 다르지만 그리고 직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각기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에도 이 자격 요건이 다 해당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 이런 직분자들에게만 요구하시는 자격 요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직분자들에게도 이걸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양무리에 본이 되어 인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양무리와 함께 본이 되어 인도하려면 이런 거를 이제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다 참여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직분자만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9절에 8절부터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라면 not double-tongued, double-minded 뭐 이런 뜻이죠. 특별히 이제 말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double-tongue이라는 말은 이제 두 말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이 하나에 일관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른 말을 하는 그런 모습. 즉,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데서 나오는 이유라는 거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 하는 말과 저 사람에게 하는 말이 다르고 이렇게 하지 않는 신실한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천국 백성들의 삶을 알려주실 때 뭐 맹세하고도 이제 연결해서 알려주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진리만을 잘 증거하는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러나 물론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죠. 깨려는 목적이 아니라 세워주려는 목적으로 오래 참음을 가지고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어쨌든 진리만 말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리를 말한다는 게 이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진리는 항상 진리가 되려면 뭐가 따라와야 될까요? 진리만 말한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에는 그것이 참 진리려면 항상 뭐가 따라와야 될까요?
말씀.
예, 말씀. 말씀이 정말 참 진리 말씀이 되려면 거기에는 뭐가 수반되어야 할까요? 예? 뭐 말과 행동. 예, 뭐 다 맞아요. 프루트 다 맞는데 특별히 말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행동도 따라와야 하지만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거기서 참된 것이라는 단어가 진리예요. 즉 speak truth in love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증거하라. 진리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리를 증거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진리가 사랑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깨는 데 쓸 수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소하는 데 쓸 수 있어요.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자가 누구죠? 사단이에요. 사단이 진리 안 가지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진리 가지고 해요. 사단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데 사단에게는 사랑과 용서가 없어요. 그 상대편을 내 짐을 내가 대신 져주고 용서해 주려는 사랑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게 없다고요, 사단은. 그냥 그 진리를 가지고 뭐 하는 데만 사용해요? 고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참소하는 자가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도들을 돌아볼 때 정말 이 물론 우리가 죄를 다뤄줘야 돼요. 진리를 선포해서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진리로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죄를 다뤄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의 죄를 다뤄줄 때에는요. 그냥 정죄하고 고소하고 판단해서 잘려나가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부모는 항상 그 죄를 달려줄 때 어떤 마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을까요? 언제든지 용서해주려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돌이키면 무조건 내 자식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받아주는 거죠. 이런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시면서 우리 죄를 다뤄주시고 진리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으로 받아주시려는 마음에서 죄를 다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직분자들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교만한 사단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고소하고 정죄하고 판단만 하고 그냥 뜯어 고치려고만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처럼 오래 참음과 지혜와 그렇다고 진리를 우리가 타협하는 얘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대방의 죄의 짐을 우리가 특별히 이제 교인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마음으로 다루어주는 거죠. 용서하라는 사랑으로. 그 차이점을 우리가 조금 그 경계를 우리가 막 들락날락 하지만 그죠? 어떤 때는 이렇게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우리는. 그렇지만 그런 차이점을 알고 우리가 특별히 직분자가 될 분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집사의 사역 중에 이제 직분자들의 사역 중에나 이제 성도들을 대할 때 특별히 이제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면 앞에서는 좋게 말하고 뒤에서는 욕하고 헐뜯는다면 거기에서는 절대 하나 되는 신뢰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아닌가요? 갑자기 막 앞에서는 막 그냥 다 내줄 것까지 하다가 뒤에 가서 헐뜯고 뒤에 가서 욕하고 하면은 이 뒤에 가서 헐뜯고 욕하는 소리를 들은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제 앞에서는 또 잘하는 거 하다가 자기에 대해서도 헐뜯고 욕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겠죠. 그러면 이게 하나됨이 깨져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도 볼 수 있어요. Not double tongue. 앞에 사는 말, 뒤에 사는 말이 다른 모습? 이런 것들은 이제 올바른 사역으로 우리가 갈 수가 없죠. 물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절대 우리 앞에서 하시는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얘기할 때하고 다르시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텅을,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거기에서 이 교회의 사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관계에서도 사실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죠. 뭐 제 아내라고 할지라도 아내니까 가가지고 막 뒤에서 수근수근수근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가 되실 분들은 이런 모습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교인들의 어떤 문제나 죄나 뭐 어떤 그런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를 다룰 때에 그런 면에서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좀 이런 것을 통해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지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여기에 좀 얼마나 한심한가도 깨닫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8절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장로님 곡이 앞에 나온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거나 이제 더러운 일을 탐하는 마음으로 이제 특별히 집사의 직분을 하려고 하면 큰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것이 뭐 모든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특별히 집사님들의 사역 중에 이제 하나가 헌금을 집행하는 사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구제 사역을 할 텐데 우리 집사님들이 헌금을 집행해서 필요에 있는 것을 채우고 뭐 교회나 아니면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는 이런 구제 사역은 절대 세상에서 하는 자선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기업들도요, 자선사업들 다 해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듯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보게 되냐면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제 발을 목합을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이제 닦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옥합이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내고 꾸짖은 자가 있었죠. 누구였죠?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가 뭐라고 꾸짖었죠? 야,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이게 정말 이게 좋은 건데 너는 그 귀한 거를 그것도 예수님 발한테 붙냐 깨트려가지고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설명이 나오는 것은 그가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더러운 일을 탐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헌금은 그냥 세상에서 어떤 기업이 돈 관리하듯 그렇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주는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사님들의 그 특별히 이제 이 헌금을 집행하는 사역은 세상 재물 맡아서 관리하고 집행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헌금을 맡아서 예수님이 하시듯 증거하는 사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집사님들의 사역을 구제 사역이라고 하지만 또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Ministry of 무슨 이름으로 불릴까요? 집사님들의 사역을 Ministry of Mercy예요. Mercy. 긍휼의 사역. 그러니까 mercy ministry라는 거죠. 집사님들의 사역은. 예수님의 mercy를 증거하는 사역. 그저 돈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쓰는 사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mercy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사님들이 특별히 이제 집사회가 이루어져서 우리 최사님도 그동안 너무 혼자서 고생 많이 하셨지만 우리 집사님들의 회가 이제 이루어져서 그렇게 필요해 있는 분들을 다룰 때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멀시 미니스트리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교회가 돈이 있어서 자선하듯이 주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를 기억해야 되고요.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받는 거지 아유 나는 이런 것까지 받아야 되나 비참하다 세상에서 구제받듯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고 또 필요해 있는 분들은 교회에 요구하시고 정말 이 구제 헌금이 필요하신 분들 우리 교회가 그동안 구제 사역이 있었죠. 그리고 하시는 우리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 또 예수님이 하시듯 왼손이 오른손이 서로 모르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게 저희는 잘 이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들의 사역을 이제 알려주실 때 방금처럼 이 예수님의 그 mercy, 이 긍휼을 증거하는 사역이어야 하기 때문에 함께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복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하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그거예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비밀이라는 말 있죠? 비밀. 성경에서 이제 비밀은 영어로 하면 mystery예요. mystery. 성경에서 mystery라고 번역이 되는 비밀은 항상 뭘 가르칠 때 쓰일까요?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비밀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비밀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골로새서 2장에서는 복음을 비밀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왜 비밀이냐면은 이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오직 성령님을 부으신 자들에게만 드러내 보여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이 그 복음의 비밀의 본체시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해서 뭐 신비한 뭐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깨닫고 그런 복음 위에 서 있는 그런 자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직분으로 섬길 분들은 복음의 가르침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역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직분자들에게는 더 요구하죠. 올바른 교리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가 그 교인이 되기 위해 받는 그 신앙 고백보다도 좀 더 많은 걸 요구하죠. 직분자들이 될 뿐은. 목사들은 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더 많은 거를 이제 말씀에 있어서는 요구하듯이.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올바른 교리 위에 믿음 위에 서 있는 분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저 이 인성이 좋고 사람이 좋고 도덕성이 있고 이런 걸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게 있어도 그런 성품이 있으면 좋지만 그런 게 있어도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생겨요. 예, 그걸로 교회는 세우는 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시죠? 깨끗한 양심이 있어요? 우리? 깨끗한 양심? 근데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저 도덕적으로 깨끗한 양심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양심은 없어요, 죄인들에게.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깨끗해지죠?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죽은 양심은 어떻게, 이 더러운 양심은 어떻게 깨끗해진다고요?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저 도덕적으로 양심이 깨끗해 보이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고 그 양심까지도 이제 그 깨끗하게 하는 그 복음을 붙드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복음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와 같은 뜻이에요. 깨끗한 양심이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나. 예,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비밀을 갖는 것, 복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깨끗한 양심을 갖는 것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집사님들의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은 아니지만 구제 사역을 통해 특별히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주는 사역이기 때문에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선자 드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다음번에 이 집사님들의 사역, 장로님들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건데, 거기 보면은 그 우리가 집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이제 헌금을 이제 맡아서 담당하게 하신 그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고린도서 9장에도 나오고 디도 같은 사람들 세우는데 아무나 안 세워요. 그 사도 바울이. 그리고 뭐 그냥 이 복음의 가르침 위에 든든히 선자들을 세워요. 그래서 그 헌금, 구제 헌금을 이제 나눠주는 사역으로 이제 사도 바울 대신 보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보내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11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10절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시험이 나와요. 시험. 예. 근데 이제 이 시험은 단지 그 여러 과목들에 대해서 시험을 보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내적인 소명, 외적인 소명, 아니면 그 은사들, 그리고 자격 요건들을 잘 분별하고 증명하는 그 기간을 가지라는 소리로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끝에는 시험도 보지만. 그러니까 probationary period라는 거예요. 시험 기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그분의 은사를 확인하고 정말 올바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당사자도 자기의 은사와 소명을 확인하고 정말 비추어볼 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험 기간은 직분자로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이 시험 기간을 거쳐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이 기간을 거쳐서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물론 당사자는 자기의 내적 소명을 확인하지만 여러분들이 뭘 확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외적 소명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에 아니면 나의 직분자로 부르셨나 부르지 않으셨나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 가는 거죠. 이런 모든 자격 요건들을 통해서 외적 부르심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꼭 거쳐가게 하셨어요.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세우라. 그러니까 책망할 거라는 것은 아주 이 교회가 다룰 만한 그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좀 있는지를 보라. 그래서 이제 훈련 기간을 두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가 목사가 이제 되기 위해서 이제 저희 노회에서는 이런 훈련 기간이 길어요. 특별히 이제 신학교를 나오고 나면 우리 리처드 전도사님처럼 노회가 먼저 그 신학교를 졸업한 자들 중에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을 뭘로 받냐면 언더케어라는 걸로 받아요. 그러니까 영어라면 언더케어. 그러니까 노회가 저들이 시험 기간을 거쳐가도록 잘 감독해주는 그런 기간을 먼저 받아요. 언더케어. 언더케어 기간 중에 시험 기간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언더케어를 통해가지고 뭘 준비하냐면 강도사 고시를 준비해요. 그래서 강도사 시험을 보는데 강도사 과정을 거쳐가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 교단은. 시험 기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강도사라는 것은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자격증 같은 거를. 라이센스예요. 라이센스 투 프리치. 말씀을 전하는 자격을 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면서 자기의 은사나 소명을 확인하는 그 과정을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그것이 확인되고 부르는 교회가 있고 자기도 소명이 확실하고 외적 소명으로 부르는 교회가 있으면 목사 안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부터 언더케어를 거쳐서 강도사와 목사까지 가는 길이 시험 기간이에요. Probationary period. 근데 저희가 같이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중간에 그만두고 떨어져 나가고 소명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믿고 나간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아니 소명이 아닌 게 뭐 죄 짓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잘하는 거죠 자기가. 또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어권에는 신학교 나온 분들, 웨스트민스터 나온 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벤, 뭐 자슈아, 그다음에 리처드 카. 커닝햄, 우리 또 우리 지금 준비하고 계신 리처드 청, 뭐 그 밖에도 지금 여자분들, 우리 같은 신학교 나온 분들 굉장히 많죠. 그분들이 다 강도사 되고 목사 되지 않았어요. 산제 장로님도 강도사까지 했다가 도대체 나는 이 앞에서 두렵고 떨려가지고 이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건 내 소명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그만하신 거거든요. 장로로 그 이제 저희가 불렀죠.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편으로는 이루어지고 소명이나 부르심이나 은사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그만하게 하시는 것도 이 시험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시험 과정을 통해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소명과 그 은사 속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님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더욱 굳게 세워지거나 아니면 소명이나 은사가 없음이 드러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끝에 이제 이런 과정을 다 지난 분들을 이제 여러 과목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전에 훈련하는 모든 기간들이 다 시험 기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99년에, 아니 몇 년에 졸업했죠? 99년에 졸업하고 2년 동안 강도사 준비하고 2년 후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2001년인가요? 아니 2003년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오랜 기간을 거치게 하셨는데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 목사는 좀 더 그 이 직 안수를 줄 때 부르는 교회가 없으면 주질 않아요. 저희 교단은. 그러니까 외적 소명을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그냥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냥 안수 주고 다 목사인 걸로 살아가게 하지 않아요. 부르는 교회가 없으면 외적 소명이 없다고 목사 안수 안 줍니다. 물론 꼭 교회만이 아니어도 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걸로 뭐 아니면은 그 밖에 뭐 선교사로 나가는 거 이런 그것도 부르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나는 목사 되기를 원한다. 시험만 통과하면 목사 되는 그런 거는 절대 허락 안 합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외적 부르심도 함께 있어야 안수를 주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목사는 그렇게 노회에서 그 과정을 하게 하시지만 장로님이나 집사님은 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 특별히 당회가 시험을 보고 당회가 그거를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이 개교회가 이제 그 과정을 함께 간다는 거. 여러분이 그거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예.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뭐 궁금하신 거나. 예. 다음 시간에 이제 11절부터 볼 텐데, 11절부터 보시면 여자들도 라고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들의 와이프, 그분들의 아내에 관한 구절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아내들을 얘기하실까? 이런 것도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거 없으시면 우리 최희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